고린도후서 33번 메시지 예수 죽인 것과 속사람의 새로움.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의 연속인 4장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하나되게 하는 생활의 그림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4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인 것은 이러한 생활에 의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한 일이나 성취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생활, 즉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살았던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이 장에 따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곧 그들의 사역이 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가 살았던 생활을 제시함에 있어서 바울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의 어느 부분에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죽인 것과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도 역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거듭거듭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 이 장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생활의 기록. 우리는 4장에서 바울이 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살았던 생활을 묘사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하나로 만든 것은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강조되는 일들과는 대조가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일들에 의존합니다. 일들이 없이는 종교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신봉자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종교 안에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 일들을 지적해내기는 쉽지만 생명의 어떠한 것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의 기본 원칙은 생명은 부족하나 일들은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에서도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는 역사와 활동과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살필 때 우리는 그 강조점이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는 주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주 예수에 관한 기록은 주로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이나 활동이 아닌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신 한 사람을 제시하는 전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들은 주로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사셨던 주 예수의 생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4장에서 사용된 이 이름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과 하나의 생활을 가지셨던 사람이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와 같이 사셨던 주님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일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어떤 종류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서가 그분의 일이 아닌 주님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그들은 따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형제님, 복음서는 또한 주 예수의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서가 주님의 일을 묘사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복음서들을 유의해서 읽어본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림은 주님의 일에 대한 기록으로 그려진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서들 안에 있는 그림은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그림 안에서 주 예수의 생활은 그분의 일보다 더욱 강조된 방법으로 묘사됩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보다는 주님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들이 주님의 일을 묘사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께서 사셨던 생활을 더 많이 제시하며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들에는 주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사역기간 중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압니다. 이 기적 중에 하나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 같은 무리를 먹이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 큰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음 구절은 주 예수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는 예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를 주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군중을 주의하는 대신에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을 쫓는 무리를 보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일에 관한 그분의 축복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수다한 따르는 자들을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들의 왕을 삼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을 주의하지 않고 생활을 주의하신다는 또 하나의 예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발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안드레와 빌립이 주님께 헬라인이 그분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주의하시는 것은 생활이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들의 관념에 따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결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생활에 있었습니다. 생활로 자격을 부여받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려고 십자가에 가신 그분은 위대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한 것은 탁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자격을 부여하게 한 것은 그가 살았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 예수는 큰 도시의 저택에 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멸시받는 갈릴리 지경에서, 멸시받는 도시 나사렛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그 생활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속자로 자격을 부여받게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격을 부여받으신 것은 일이 아닌 생활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보다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이 문제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방면입니다. 주님은 생활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부흥회의 일을 성취하고자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생활의 예수. 종교개혁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믿는 이들을 분발하게 하는 거대한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그러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 80년 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흥분하여 그 부흥이 모든 대륙에 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몇 년 후 그것은 결국 웨일즈에서조차도 사그라졌습니다. 1958년에 나는 런던의 어떤 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머물던 집주인은 나와 함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시골을 통과하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가리키며 스코틀랜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스코틀랜드는 흡사 이교도 국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방법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한 가지, 즉 생활만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오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생명을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의 생명은 지구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분은 일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활의 예수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 우리 중 많은 이들조차도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여전히 일을 주의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위한 일에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열망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커다란 손상이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은 더 생기고 더 큰 손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사역의 확증을 제시할 때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단순히 예수, 즉 예수 죽인 것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를 위하여를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 나타났던 그 생명은 위대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시받는 곳에서 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난 생명.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앞서가는 사도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구브로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에서 교회들을 세웠다. 나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다음 땅끝까지 갈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사역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과 성취에 대해 말하는 대신 바울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8절에서 그는 우리가 모든 길에서 괴로움을 당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우리는 모든 길에서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주께서 우리의 일을 축복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의 일에 대한 이러한 축복은 우리의 사역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일이 그분께 속한 것임을 입증한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모든 길에서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받은 것이 아닌 저주를 받은 표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했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왜 당신은 모든 방면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한 것과 핍박받은 것과 거꾸로뜨림 당한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에 대해 수긍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움 당한 것과 답답한 일을 만난 것과 거꾸로뜨림 당한 것에 있어서는 바울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 기록된 묘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절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전능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외관상으로 바울은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련한 사도였습니다. 11절에서 계속하여 바울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바울이 죽음에 넘기움이란 말 대신 사망에서 구출받음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그의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죽음에 넘기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죽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몸이라는 말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육체라는 말은 소극적입니다. 죽으리라는 말은 육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만일 우리 몸을 죽을 육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말함에 있어 이 같은 표현을 채택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아지고 낮은 위치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작은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난 그 생명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생명이 아닌 나사렛 사람의 생명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생명은 나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훌륭한 몸으로 놀라운 어떤 것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사렛에서 난 사람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조그만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사여감. 1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은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일은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사망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썩 좋은 말로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하는 사망의 결과나 결말은 놀라운 것으로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에 참된 일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문제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위해 일을 성취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생명은 다른 이들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곧 죽음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은 하나의 창문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체험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놀라운 사람이 아닌 작은 사람인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높여지는 대신 항상 죽음에 넣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사망은 그들 안에 역사했으며 그로써 생명은 믿는 이들 안에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